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밭을 주님 옥토로 바꾸어 주시사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다가 그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어느 외딴 황량한 무인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곳을 이제 우연히 지나는 어떤 배를 보고 간신히 구조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 배가 그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선장이 내려서 그 섬을 둘러보더니 그 무인도에 있던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저기에 오두막 세 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맨 저쪽에 있는 것은 바로 제 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아, 그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요? 아, 그거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왠지 듣고도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구나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닌 것이 오늘날에는 그마만큼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고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이 창립주일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고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문제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속에서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두고 주시는 메시지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죠.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건 아주 그 비슷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죠. 그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가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다섯 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은 내가 내 사업들과 내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책망할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는 자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19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이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동일한 위험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네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조금 일단 제외한다 할지라도 그 세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꾸중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세 교회는 아주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가진 문제는 그들 안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또 이세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나오죠. 14절 보세요. 이 6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이고 14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14절에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15절에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가지는 공통점이 그들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할 리 만무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로 할 말을 이렇게 남겨두어서 언제나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방의 땅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이 지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를 한 다음에 안 되니까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으로부터 받은 뇌물도 있고 또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 발람 왕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다시 한번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을 보면 니골라당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이세벨이 한 내용을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상업적 무역로로서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상업적 기회를 얻기에 상당히 유익한 어떤 지형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아디라가 이렇게 그렇게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영하고 있었던 도시였고 한 2세기, 3세기 정도 때에는 그 번영이 아주 잘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는 적잖이 이제 가죽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천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염색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도기공 그릇을 굽는 사람 또 빵을 굽는 사람 또 노예를 주고 사고 파는 노예상들이나 아니면 이 청동 세공업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근거로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기 두아디라 시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 시에는 이제 염색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여러 곳에서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 여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두아디라의 그 가게를 두고 아마 빌립보에서 사는 여자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 성이 이제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이 시에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릴 것이 없이 당시에 있었던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영어로 하면 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필수적으로 그 무역 조합에 누구나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했고 가입되어야만 그들의 상업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상권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들은 다 이 무역 조합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고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 무역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그 무역 조합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어떤 축제를 하게 되고 거기에는 항상 종교의식이 항상 곁들여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의 문제에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그 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무역조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종교 행사마다 그들이 참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업과 권익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세벨이라 하는 이 여자가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존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지칭하여서 이세벨이라고 했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가 나오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여기처럼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와의 갈멜산 전투에서 보게 되면 그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을 정도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상당히 긴밀한 결탁과 또 후원을 해왔던 여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에 대하여서 그 목숨을 취하고야 말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직접적으로 어떤 음행을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행을 하게끔 만든 그런 인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죠. 20절 보세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라고 나온 걸 이걸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상당히 그 타 타고난 언변과 연설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 속였던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형태로 그들 앞에 말을 전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무역조합에 가입되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음행과 우상재물을 먹게 하는 그 압력과 강요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의 사상과 이방인의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로마가 요구하는 그 우상도 섬기면서 이 기독교의 성결을 해치지 않는 어떤 교묘한 주장을 함으로써 그 당시의 신자들을 신앙에 타협을 하게 만들고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신적 권위와 어떤 타고난 언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뭔가 고귀한 신앙이며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냐 말함으로써 그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파멸로 이르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두아리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일들로 우상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에게 그 재물을 먹고 또 음행하는 일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껏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한 악한 일이요 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야 아주 작정을 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고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을 형벌과 심판에 대하여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로 들어간 성도들과 또 그 일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구체적으로 더 책망받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는 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 칭찬과 그 책망이 서로 뒤바뀐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내용이 뭔가부터 한번 보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이것이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6절로 가면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4절에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면 두아디라 교회로 오시면 19절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가 교회가 가지는 칭찬이 뭐예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예요? 처음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가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와의 차이를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일은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에베소 교회와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지식적인 면이나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대쪽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일들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것이죠. 반면 그들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정죄하고 몰아낼 줄만 알았지 정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놀라운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 미흡한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서 성숙한 자리로 이끌게 하고자 하는, 해야 하는 그 책임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큰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을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온전한 자리로 이끄는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와 대조적으로는 사랑이나 섬김이나 믿음이나 인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잘못된 길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이요 분명히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서와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 성도들로 오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일에서까지도 그들은 다 용서라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해해주고 다 품고 있었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는 실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동일한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랑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부추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들에 대하여서 포용력을 가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WCC라는 단체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것인데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땅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자,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 참 그럴듯하죠. 좋은 취지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낭만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그 단체는 뭐냐면 그것은 거기에는 실제로 이단적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단체도 포용을 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규합하고 하나로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흐려지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도 교단들 중에서도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에 있는 교단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 결혼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찬성을 하도록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캐톨릭에 있는 캐톨릭 교황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이 일에 대하여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삶을 다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타협하게 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교황은 이 시대에 이세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세벨이 그 당시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서 갈등하고 죄책감을 느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럴듯한 말로 타협점을 마련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죄책감을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그 일들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르면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안심을 시키도록 그렇게 기독교적 메시지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그래서 번영신학, 축복신학, 성공신학으로 모든 복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오히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사업화하고 기업화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대회가 있는데 악력을 누가 더 악력이 센가, 이 소나기의 힘이 누가 더 센가, 이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 챔피언이라는 것이, 챔피언을 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스트롱맨,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덩치 큰 사람이 그걸 그 챔피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룰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오렌지를 한 손으로 쥐어 짜가지고 즙을 내는데, 다음 사람이 그것을 즙을 짜서 즙이 안 나오면 그 전 사람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덩치 큰 사람이 그걸 딱 했는데 이제 나올 짤 만큼 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서 이제 우승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좀 별로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별로 힘쓸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짰는데 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발사. 였다는 겁니다. 이발사는 항상 이렇게 하니까 소나기의 힘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짰는데 막 즙이 줄줄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랍니다. 얼마나 세금 짜내는데 얼마나 잘 짜내는지 세무서 직원이 하니까 막 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쪘더니 즙이 바가지로 한 바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 그랬더니 목사였다랍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헌금 짜내는 일에 일가견이 있던지 아주 그냥 잘 짜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어떻게든지 교회가 돈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들도 좀 목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목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너무 사회 물정,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딴에도 정말 그런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하면 목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안 그래요? 목사가 우리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저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항상 가장 높은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을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다 알고 세상에 맛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사정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느라 하나님의 복음과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타협점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것이 하나의 이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면에 있어서는 성도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목사를 도와야 할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좀 너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목사에게 갖다 주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주 재미거리, 구경거리 있는 데다가 목사를 좀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하기를 아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었어? 아 이런 맛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대신 저는 여러분의 사정 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에게 악쓰고 호통을 치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싫으시면 목사를 돈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수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 둘 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 행한 악한 짓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와 또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항상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와 이 이세벨에 대하여서 그들이 처할 운명과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 이세벨이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거죠.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들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가집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뭐 이렇게 비밀스럽고 좀 더 깊은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신비한 면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솔깃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종교라고 하면 항상 그 초월성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군가가 어떤 그 신비한 동네를 들락거린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말씀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일보다 그 신비롭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덥석 그것을 물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치 이세벨이 그런 식으로 그 성도들을 오도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이 주로 행하는 수법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건 몰랐지. 여기에 좀 더 깊은 내용이 있고 오묘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요것을 가르쳐 줄게 하는 게 이게 이단들이 주로 하는 수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 구절만 보고 같이 들어가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말세에 나타날 그 징조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일들의 두아디라 교회는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오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잘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으로 행합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삼습니다. 그 본 것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예. 이단들이 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의 문제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로서 교회된 본질과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혹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섞이지 않도록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참된 복음과 그 진리의 내용 속에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